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확실한 것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무서움 뭐 이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소원, 희망, 기쁨, 또 행복,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뭔가 확신이 있는 거죠. 뭔가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것이요.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과 추격을 뿌리치고 또 블레셋 등과의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의 배경, 이 7장의 시작은 주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다윗이 왕궁에 평안하게 거할 때에 주셨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느 순간에 찾아오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다 생각할 때, 아 괜찮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만하다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굉장히 확신이 넘쳤겠죠.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꿈을 갖게 하셨고 이 일들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다윗을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다윗의 왕가를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윗의 왕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어떤 권위, 다윗의 가문,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정적입니다. 아, 굉장히 축복입니다. 다윗이 보기 듣기에도 굉장히 기대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왕위,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대가 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살짝 기분이 나쁜 거죠. 살짝 마음이 상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7절이 끝나고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거절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소원과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으면 굉장히 기대가 넘쳤을 텐데 그런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게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 18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출발의 1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지요. 여기 앉아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왕의 주도권,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상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기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삶의 자세, 이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의 계획보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꿈은 거룩한 꿈이에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이 꿈은 하나님이 어쩌면 원하실 수도 있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보다 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왕의 자기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있는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거죠. 이때 이 저는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같으면 좀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무시당한 것 같고 나를 조금 이렇게 무시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거절하신 것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봤죠. 오늘 본문을 다 깊이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뭐냐? 첫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18절 중간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변치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변치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이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결국 자신을 왕이 된 지금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삶이었어요.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저 막둥이였고 막둥이에 불과하다 보니 그래서 그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을 자를 찾아 나섰을 때에 그래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새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다윗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던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문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문구가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반드시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꼭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곱 번이나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계속 기도문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1번이나 주의 종, 종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오는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결국 나는 바로 그분의 종일 뿐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변치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자비를 구해야 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만 할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윗은 이 자신의 평범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했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놀랍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낮아질수록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크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내가 더 낮아질수록 그리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곧 평안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비록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는 순간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곧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마음. 25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9절 중간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단번에 거절해버리면 다윗의 마음이 또 혹 상할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세요. 엄청나게 쏟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축복의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의 말씀이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의 말씀이요. 또 11절 중간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죠.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 막아주시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편히 쉬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 또 12절 말씀에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자자손손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습니다. 놀라워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얘기가 뭐죠? 여기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는 분이셔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주셨던 그 축복된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이것이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고개가 끄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거절함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절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은 2절 중간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방치되어서 좋지 않은 곳에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일으켜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 고민을 나눴고 그때 이 나단 선지자는 긍정적 대답을 해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얘기합니다. 자, 요 말씀을 좀 잘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다윗을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늘 다니시는, 두루 다니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단 한 번도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이게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에게 왜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거절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거절 당해본 경험이요. 거절 당하면요,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한 것 같고요. 또 서운한 생각, 섭섭한 마음이 들죠. 거절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겪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거절당함에 대한 어려움들이 늘 있어요.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혹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대대의 후손에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제가 마지막 희망인 줄 알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거절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더 실망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나를 왜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계획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때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절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좋겠다고 성전 짓겠다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기분 나빠 못하겠다. 내 감정 상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앙금이 생겨요.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죠. 원망이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혹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린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절함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성도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혹 거절함에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제 개인의 얘기기도 하고 예. 이 책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상담학적으로 쓸데없이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 심리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인데요. 분노, 화, 참지 못함, 억울함, 상처, 무시당함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 상담학적인 그 기술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책을 읽다 보면 벌써 내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그때 화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 내면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런 억울함이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상담학적 기술로 해석해내고 있는 이 책인데요. 혹 여러분들이 혹 감정적인 어려움들에 있는 분들, 잘 참지 못하는 분들,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사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감정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시가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고통스러울 때도 울며 기도했고,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서도 기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도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에 앙금이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는지 다윗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늘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절당함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힘들 때나 도망 다닐 때나 배신당할 때나 승리할 때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혹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선포하시고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절함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교회 예배 회복과 자녀들의 보호하심 위에,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은 우리 양정교회의 미래와 계속 진행되는 건축의 과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